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이 본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조반 먹은 후에 한 것처럼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조반 먹은 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잘 알려진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주 뻔뻔스럽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던 부분의 내용들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처럼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보다 내 상태에 대해서 나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주저하게 돼요. 오늘 대화의 주인공 이 베드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지금 요한의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등장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1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인물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개바라고 바꿨죠. 그리고 그 이름이 베드로라. 그래서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6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이 베드로 너 진짜 내가 보니까 실망이 많다. 너 옛날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너 옛날에 가졌던 그 이름으로 내가 부르겠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러 오신, 찾아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손수,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아침을 먹이신 예수님이세요. 밤새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 앞에 오병이어 때처럼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바로 어떻게 보면 유리하는 백성을 돌보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옛날 이름을 불러서 그의 아픈 과거를 지금 들춰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몬은 구약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 요나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요한으로 바뀐 것처럼 시몬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시므온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야곱의 그 유언과 유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예언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폭력적인 내용들, 이 내용이 배경이 됐던 것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갔을 때 세겜 지방의 그 족장의 자녀 아들한테 참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앙심을 품고 있던 이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되어서 그들을 세겜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잔익성,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7장 마지막 7절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그럼 뭐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흩은 적이 없어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없어졌나요? 시므온 지파도 뭐 없어졌다기보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흩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흩은다는 것이 소멸했다,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런 의미여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시므온에게 한 예언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가 될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아침을 먹는 자리에 모인 제자들, 너희들이 지금 목자가 쳤습니다. 목자가 쳐졌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 모습으로 다 흩어져서 지금 갈릴리에 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를 모인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므온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베드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흩어져서 온 모든 제자들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알고 살려고 하지만 흩어져 뿔뿔이 나누어져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흩어진 나의 양들아,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같이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세 번 부인한 베드로 기억하시잖아요. 숯불이 피어있고 세 번 주님을 부인하겠다. 그것을 그 부인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로 그리고 지적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 번 묻고 세 번 답하게 해서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그 전에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 막아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다 부인한 다음에 와서 이제 와서 너 세 번이나 부인했지? 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답지 않은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똑같습니다. 한 번 부인한 건 괜찮고 부인하고 도망간 건 괜찮습니까? 세 번 부인 안 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건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 똑같은 한 통석이었죠. 따라서 이 질문은 베드로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 또한 지금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 본문에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저도 어릴 적 이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아가페오, 아가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은 이 신적,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아 주님 저는 빌레오라고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오는 인간 간에 가지고 있는 우정들. 그런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더니 세 번째에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 그러냐? 그럼 내가 너에게 빌레오로 사랑하느냐? 너는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빌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겸손하게 대답하는 베드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깊이 있는 설교라고 생각했죠. 또 목사님이 여기서 헬라어도 얘기하고 일단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은 한수 접어주고 시작하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아 나도 그 빌레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답으로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번 포이트레스라는 교수님께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에서 이 단어만을 가지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단어만을 중요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어 뜻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언제나 어디에서 문맥 안에서 이해되고 문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뭐 서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문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제일 깜짝 놀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단어래요. 여러분들은 구속 그러면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구속 그러면 뭐예요? 잡혀가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혀왔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 생활하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단어만 가지고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거기에 아가페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빌레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요한이 요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거든요. 20장 2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읽은 21장 7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2절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할 때는 빌레오라고 쓰지만 21장 7절에서는 아가페라고 씁니다.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오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5장 20절에서 똑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뭐라고 썼을까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건 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쓸 때 전혀 차이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어만 가지고 이 아가페냐 뭐 필레오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이 정말로 주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은 자신이 겸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그래놓고도 지금 약간 뻔뻔스럽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유 나는 베드로처럼 세 번 부인하진 않았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어떻게 부인할지 몰랐어도 나는 세 번까지는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한 번만 잘못하고 바로 고치시나요?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 번 반복하고 많이 혼돈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다음에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굴뚝 하던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베드로만큼의 열심도 없잖아요. 열심 그러면 베드로 정말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다간 자기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리에는 잘 알고 빠지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용서해도 우리는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큰 소리도 쳤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려도 했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용기도 없고 실천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음도 진심이었어요. 말만 그냥 하고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마음까지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마음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하는 열심은 고작 한다는 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는 것. 조금 더 하면 수요 성경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래도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저와 제 아내가 나가서 일을 좀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피곤한데 제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와서 아유, 이렇게 피곤해도 말씀을 안 읽을 수 있겠어? 그래서 아이고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경을 봐야 하는 마치 숙제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대놓고 얘기하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베드로만큼 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그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죠?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뭘 알아서 그렇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열정, 자신만을 태운다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죄만 남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힘으로 쓰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식사를 차려놓고 그를 먹이십니다. 떡과 고기로 주름 배를 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오병이어 때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오병이어가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9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의 종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 떡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죄가 되어버려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것과는 다른 인생이 지금 그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를 다시금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때 먹이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에게 다시 주십니다. 우리는 1년 3개월 만에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하고 예찬을 함께 할 텐데 이 성찬을 그저 오랜만에 하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시고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을 함께 맛봐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먹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태워서는 그저 나만 탈 뿐입니다.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따뜻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좀 가까이 오면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은 영원한 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났던 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이 불은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질 않습니다. 불은 있지만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타고 있는 불이지만 나무를 태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떡과 고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떡과 고기를 먹은 거죠. 그 떡과 고기를 먹은 베드로 그 내용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들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고 항상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고도 얘기하죠. 그랬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보이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령 뭐 개미를 구원한다고 치면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우리 안에서 함께 삽니다. 우리가 개미와 똑같이 굴을 파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하여 개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이 부인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의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갈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은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열심은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다 타고 없어진 후에야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로 먹이시고 그로하여금 그의 인생의 힘이 무엇이며 자기가 뭘 위해 사는 자인지를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경험하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생활 처음 하실 때 모든 것들이 막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 그 길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주세요. 오히려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 열심, 내 자존심 다 떨어져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그 직장 일들, 사업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마치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선교를 힘있게 하고 봉사, 구제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뭐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마치 교회의 자랑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지를 않습니다. 아니 땅에 묻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가끔 있는데 가끔 있다가도 금방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것 견디질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합니다. 묻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멸시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 여러분들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주위를 따뜻하게 하나요? 주위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삽니까? 아니면 오히려 아유 그래 너처럼 믿는 것 유별을 떤다. 너 잘났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이 만약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진리를 위하여 받는 우리가 받는 수치라면 멸시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나 내 자존심과 내 잘난 척 때문이라면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내 자신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처럼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위에서 멸시를 받고 있는 거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그런 나일지라도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에 내 삶을, 내 자존심을 땅에 묻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땅에 묻고 삽니다. 성도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져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의 베드로, 자신의 모든 것이 땅에 묻혀 죽은 것을 알았기에 그는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대답도 역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다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난 내 열심으로, 내 잘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놓지 않으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님 그것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주님의 사랑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주님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